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18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고문을 공개함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미 식품의약국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바이러스 음성진단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 정도의 나라에서 입국하는 비관광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 미국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출발 하루 이내 음성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의 경우 여행 전 3일 이내 바이러스 음성진단 결과 제출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고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식당, 체육관, 미용실 등 종사자들을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접종 의무화 대상은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신다 와둔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새 방침이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종사자와 고객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며 고위험 장소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12세 이상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 목표를 90%로 설정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최고 위험 여행 대상국에 추가했습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최근 28일 동안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500건을 넘어서는 지역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CDC는 4단계 지역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전까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향 조치는 CDC가 지난 18일 싱가포르를 4단계 여행 경보 국가로 격상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현재 CDC가 4단계 여행 경보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지난 7월부터 격상된 영국 외에 그리스, 태국, 스위스, 터키와 크로아티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된 나라는 과테말라, 레바논, 리비아, 푸에트리코, 스리랑카와 모리셔스, 세인트 마틴섬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2단계에서 상향 조정돼 3단계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군사정권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대표와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민족통합정부 대표인 두아라시라 씨와 진마 아웅 씨와 화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얀마 내 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복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부의 폭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은 군사 반란에 대한 책임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최근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 운동가인 코지미 씨를 체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은 그의 석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미얀마 군사정부의 참석을 불허한 채 오늘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가 폭력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얀마 군정대표인 미아라웅 훌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불허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미얀마 문제를 담당할 신임 유엔 특사로 놀린 헤이저 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길을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어떤 동물이든 보호와 안전한 관리를 강조하는 반면에 환경보호단체에서는 길고양이에 먹혀 줄고 있는 도시의 새 등 생태계와 환경을 망치는 원인으로 이 길고양이를 주목하고 있고요. 쥐 같은 설치류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 번식력 때문에 세계 어느 도시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한다 이런 소식도 적지 않게 들립니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이런 분분한 시각과 주장을 통합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3년간 고양이 인구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DC에 사는 고양이는 약 20만 마리로 집계됐는데요. 그 대부분인 19만 7천 마리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2,600여 가구를 직접 찾아가고 동물보호소의 기록을 조사하고 숲과 공원 등 특정 지역의 고양이 이동 경로도 관찰했고요. 도시 곳곳에 1,500여 개의 CCTV를 달아서 그 움직임과 생김새를 기록하기 위해서 150만 달러를 들였습니다. 한 도시가 고양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과학적 분석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구자들은 먼저 인구 약 69만 명의 도시 워싱턴 DC에 20만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특별하게 봤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주장이 달랐던 동물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가 함께 한 연구였던 만큼 앞으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효과적인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와 정책을 만들고 또 각종 관련 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북한은 양강도 지역은 새벽까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 내륙, 함경도 동해안 지역으로 내리던 비도 오전에 그치고 북한 전역으로 맑은 하늘이 열리겠습니다. 남부와 동쪽 지역으로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맑은 가을 날씨 당분간 이어집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삼전이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풍산, 장진, 해산, 중강은 0도 아래고요. 평양과 사리원이 7도, 남포 9도, 신의주 6도, 함흥 청진 7도, 원산 10도, 장전 12도에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낮에는 삼전이 6도에 머물겠지만 장진과 양강도 지역 1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릅니다. 평양과 신의주가 17도, 해주 개성 18도, 청진 18도, 장진 19도, 원산 20도, 함흥 21도로 서쪽 지역보다는 동쪽 그리고 강원도, 함경도 동해안 쪽에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 가운데 오후에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오전에 먼바다 물결이 조금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쿠데타가 일어난 수단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져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미얀마 국가통합정부 대표들을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석유 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수단에서 25일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수단에서 지금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날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르툼에 있는 언론인 마이클 아티트 씨는 BOA에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총소리를 들었고 타이어가 불타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수도 하르툼에서는 통신이 접속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서 통신이 대부분 불통이라고 아티트 씨는 전했습니다. 유일하게 방송 중인 이 국영 TV 방송은 애국적인 음악만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하르툼에 있는 공항도 지금 제 기능을 잃었다고요?
네, 볼커 퍼테스 유엔의 수단 특사는 이 하르툼을 장악한 군부가 교량들과 거리 진입구들 그리고 공항을 봉쇄했고 국영 TV도 점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상자 소식도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군인들이 군중들을 겨냥해서 총을 쏴서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26일 보도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수단의 의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적어도 3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예.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네, 군부 지도자인 압델 파타 부르한이 25일 국영방송을 통해 연설했는데요. 그는 연설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권위원회와 압달라 함독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주권위원회는 군부와 민간이 함께 이끄는 통치기구였습니다.
네. 자, 군부가 이 과도정부를 해산한 이유가 뭡니까?
네, 무르한 장군은 정치적 갈등, 이 정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주권위원회와 통치기구를 해산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수단은 이제 누가 통치를 하는 겁니까?
네, 무르한 장군은 이 전문 강요들로 꾸린 새 정부를 곧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압달라 함독 총리는 이미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수단의 정보부는 이 합동군이 이 함독 총리와 몇몇 고위 관료들을 체포해서 이들을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현재 구금 중이라고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함독 총리 외에 고위 관리 5명이 체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수단이 그동안 이 정상 국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쿠데타로 그 길에 또 새로운 장애물이 생긴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수단이 지난 2019년에 이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당시 대통령을 군사 쿠데타로 축출한 뒤에 민간 정부를 구성해서 완전한 민정으로의 이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함독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일종의 과도 정부였던 셈이죠?
그렇습니다. 이 수단이 2023년 말에 총선거를 치르고 완전한 민정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쿠데타가 난 겁니다.
네. 2년 전에 축출된 이 바시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시르 전 대통령도 지난 1989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권한 뒤에 의회를 해산하는 등 강권 통치를 이어왔는데요. 그래서 재임 기간 내내 퇴진 요구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 이 바시르 전 대통령 체제를 무너뜨리고 출범한 과도 정부가 그러니까 군부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군부와 과도 정부가 그간 민정 이양 그리고 바시르 전 대통령의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인도 문제를 두고 크게 대립해 왔습니다. ICC는 이른바 이 다르푸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바시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최근에도 수단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지난 9월이었죠. 그때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쿠데타가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자주 쿠데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단
조치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수단이 원래 2023년에 그러니까 2년 뒤에 총선을 치를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산되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불안 정군이 25일 연설에서 이해 7월에, 그러니까 2013년 7월에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이번 수단 쿠데타에 대해서 국제사회 반응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백악관은 상황 전개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군부 쿠데타가 수단의 평화적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 국무부는 이 수단에 대한 7억 달러 규모의 원조 제공을 일단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유엔 쪽에서는 이번 수단 사태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쿠데타를 규탄한다라며 체포된 함독 총리와 관료들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앞으로도 수단 국민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연합과 유럽연합 EU 그리고 아프리카연합 AU 등도 이 구금된 정치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얀마 민주진영 대표들을 만났군요.
네, 설리번 보좌관 25일 화상으로 미얀마의 국민통합정부 NUG 대표들을 만나서 현재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예, 미얀마의 국민통합정부가 일종의 그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기구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기존 민간 정부가 무너졌는데요. 그 후에 이 민주진영 측 인사들이 만든 임시 정부입니다. 이 NUG는 자신들이 현재 미얀마의 합법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설리번 보좌관이 이 국민통합정부 대표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이번 회동과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지지를 강조했고 미얀마를 민주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 성명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은 NUG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최근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요. 미국이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의 지적처럼 미얀마에서 폭력 사태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반정부 시위와 이 반군부 무장투쟁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이런 과정에서 미얀마 군부가 전쟁 범죄에 준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엔이 새로운 미얀마 특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25일 미얀마 문제를 담당할 신임 특사로 놀린 헤이저 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유엔 에스캅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헤이저 특사는 이 스위스 출신이었던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전 특사의 뒤를 이어서 유엔의 미얀마 관련 활동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네네. 자, 신임 헤이저 특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올해 73살인데요. 싱가포르 출신의 사회과학자입니다. 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07년부터 14년까지 유엔 에스캅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동티모르 담당 특별고문으로 평화와 국가 구축, 지속 가능한 분야, 개발 분야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40년 뒤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네,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열린 행사에 나와서 오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 앞으로 사우디가 1,8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탄소 중립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네, 이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방안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예.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소를 또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또 세계에서 또 열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유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초래된 이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이 탄소 중립을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미 100여 개 이상 국가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각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시한도 제시를 하죠.
네, 미국, 영국 같은 많은 나라들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보다 10년 뒤인 2060년을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니까요. 먼저 좀 원유가 떠오르는데 혹시 원유 생산을 중단하고 이런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우디가 원유를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가 기록을 세웠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유엔사나 세계 기상기구 WMO가 25일에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이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전년보다 2.5ppm 늘어난 413.2ppm을 기록해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기후변화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WMO처럼 현 상태라면 이 파리 기후협약이 정했던 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기온 상승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극소수의 최고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억만장자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갈수록 증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사이버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화 제작 등의 실제 총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정치권에서 억만장자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극소수의 최고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억만장자 소득세 도입이 미국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인 부자들 약 700명이 억만장자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부자들로부터 어떻게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죠?
예, 억만장자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자본이 등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에선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보유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도 매각하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현된 이득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천억 달러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억만장자세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죠?
예,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회복지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연방 상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해 하원에서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사회 안전망에 투자해서 인적 인프라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복지법안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와 또 일부 법안 내용에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회복지법안 규모를 뭐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바로 이 억만장자 부유세를 제시한 겁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회복지법안에 기업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했고요. 여당인 일부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법안의 규모와 또 재원 마련 방법이 모두 바뀐 이유가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자, 민주당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과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이 이 법안 규모가 너무 크다며 정부 부채를 키우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 선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법안에는 약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도 올린다는 내용이었는데 시네마 의원이 여기에도 반대하며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참 민주당으로서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표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맞습니다. 민주공화 의석수가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한 표라도 있으면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세금 인상도 결국 이 부자, 기업 증세에서 억만장자세로 다시 방향을 찾게 된 겁니다.
예. 이 법안이 상원 의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이게 바로 상원 의원이 가진 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엔 연방 상원과 하원 이렇게 양원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되고 임기도 2년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인구와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만 선출되고요. 임기도 6년으로 하원에 비해 훨씬 깁니다. 또 상원은 하원과 달리 조약과 인사에 대한 승인 권한도 갖고 있고요. 의원 이 개개인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원에서는 의원이 장기간 토론을 하는 이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방해도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이 이 법안 통과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안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은 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 두 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축소되는 데 대해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의원들까지 정말 단판을 보고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법안 통과를 위해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논란이 많았던 사회복지법안. 규모도 줄였고요. 세금 인상 방향도 새롭게 잡혔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델라웨어 자택에서 사회복지법안 홍보를 위해 뉴저지를 찾았는데요. 뉴저지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이번 주 이 순방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사회 등을 위해서 28일 유럽 순방에 나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까지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다고요?
예, 미국 국무부가 증가하는 해킹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해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자, 국무부가 직접 전담 조직을 통해서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사이버 부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부서입니까?
예,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새로 신설되는 사이버 디지털 정책 부서는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사이버 보안과 국제 디지털 정책, 그리고 디지털 자유라는 건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상원 인준이 필요한 특사가 임명돼 해당 부서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신흥 기술을 담당하는 특사도 기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국무부의 사이버 전담 부서가 생기게 됐다는 것, 그만큼 이 정부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사이버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사이버 특사까지 임명하려는 건 국무부뿐 아니라 정부 전반에 사이버 문제가 만연해질 거라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역시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와 안보 미래의 핵심 사안으로 사이버 안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올 들어서 미국에서는 아주 굵직한 해킹 공격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예, 올해 5월 초였습니다. 이 미 동부 지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전산망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동부 해안주에서 소비하는 연료 공급의 약 45%를 담당하다 보니까 며칠째 계속된 가동 중단으로 일대 유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뭐 동부 일대 주유소마다 기름이 동이나는가 하면 유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겁니까?
예,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랜섬은 납치나 유괴를 저지른 뒤에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몸값인데요. 이 랜섬웨어는 주로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악성 웹사이트를 통해 전산망에 불법 침투한 뒤에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주고요. 이걸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당시 공격을 누가 했는지 그 주체가 어디인지 밝혀졌습니까?
예, 공격 주체는 다크사이드라는 집단으로 파괴됐는데요. 러시아에 근거를 둔 조직입니다. 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측은 해커들에게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직후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상향시키는 규정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송유관 운영 중단 사건 이후에도 또 한 번 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육류 공급업체가 전산 공격을 당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JBS 식품이란 회사인데요. 주요 작업장과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며칠 만에 정상화했습니다. 해커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 지난해에는 미국 정보기술업체인 솔라윈즈가 해킹 공격을 받아 러시아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 해커들이 미 연방 재무부와 상무부의 내부 이메일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화 제작 등에서 실제 이 총기를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2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이에서 진행 중이던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이 소품으로 사용되는 총에서 실제 총알이 발사돼 현장 스태프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다쳤습니다. 자, 이 사건이 나온 이후에 이 촬영장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예, 18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이자 제작자인 알렉 볼드윈 씨가 실탄이 들어있지 않은 총기, 일명 이 콜드건이라고 설명받은 총을 받은 뒤에 이를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총 안에는 실탄이 장전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여성 촬영 감독 헐린 허친스 씨가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요. 또 영화 감독 이 조엘 수자 씨도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건데 촬영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촬영 현장에서 총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목소리 이거 어떻게 제기가 된 겁니까?
예, 사건 발생 다음 날 세계 최대의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영화 촬영장에서 실제 총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극작가 겸 영화 감독인 반다르 알브리위가 올린 이 청원 글에 25일 현재 약 2만 5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감독은 이 청원 글에서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며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촬영장에서 더 이상 실제 총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뭐 다른 배우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 청원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은 영화 촬영장에서 실제 총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안전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네, 배우 조합협회 지침에 따르면 촬영장에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촬영장 밖에서 시험 발사를 해야 하고 실린더 안에 탄약이 들어가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보도에서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촬영장 내에서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장에서 실제 이 총을 사용하는 거죠?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총기 안에 실제 탄약이 장전돼 있었지만 통상 촬영장에선 총기 안에 실제 탄약 대신에 공포탄을 넣고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폭약이 들어가 있어서 폭발하는 소리는 나지만 실제 총알은 발사되지가 않는 거죠. 요즘같이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된 환경에서는 굳이 실제 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후 이 컴퓨터 그래픽 작업, CG 작업으로 실제 총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도 계속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먼저 이 CG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이고요. 또 배우들이 실제 공포탄이 들어간 총기를 사용해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더 생생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실제 총기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네요.
예, 캘리포니아주의 네이브 코르테스 상원의원은 이번 사고 후 발명한 성명을 통해서 영화 산업에서 벌어지는 안전 규칙 위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캘리포니아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권 외에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인기 경찰 드라마인 더 루키 측은 사고 다음 날 촬영장에서 모든 실탄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독일의 공격은 1918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 아미엥 부근에서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이프르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완전 성공적이었고 쉽게 영국군을 바다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군은 열심히 싸워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프랑스의 수도를 점령해야 합니다.
추가 병력으로 대규모 미군 해병대 2개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지역인 벨로 숲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들은 철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맞서 싸웠습니다. 벨로 숲에서 독일군이 협상국 측 부대를 공격하고 또 공격했지만 미 해병대는 굳건히 저항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 해병대는 독일군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벨로숲 전투는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독일은 벨로숲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독일군은 그 어느 전투보다 심각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병대는 오랜 혈투 끝에 파리로 진격하던 독일군을 격퇴했습니다. 벨로숲 전투는 독일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1918년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제1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유럽에서 시작해 1918년 11월 평화조약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 4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종전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전쟁이 휩쓸고 간 땅은 파괴되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도 결국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은 대규모 미군 병력이 유럽에 도착하기 전에 승리를 해야 했습니다. 독일은 마지막 힘을 다해 초음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새로 들어선 볼셰비키 정부와 평화조약을 맺은 뒤여서 총 공격을 감행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와 대치 상황이 있을 땐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싸워야 했지만 이제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독일의 모든 군사력을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로 나뉘었던 군사력을 하나로 모아 총 공격을 감행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이 독일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연합국 쪽에는 미국이라는 만만치 않은 지원군이 있다는 걸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군사력을 총동원해 서부전선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독일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협상국 군대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독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추가 병력은 협상국 군대의 전력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유럽에 파병된 미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은 존 퍼싱 대장이었습니다. 존 퍼싱 대장은 세계 전쟁사에 새로운 무기를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공군력입니다.
미군들이 전쟁에서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비행기는 처음에는 단순히 상공에서 내려다보면서 적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 하늘의 눈 역할만 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적의 진지를 발견하면 포병대가 포를 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눈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전투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투기로 사용되는 비행기는 적의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폭탄을 운반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큰 규모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존 퍼싱 대장은 전쟁 역사에 기록될 또 다른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허싱 대장은 독일과의 전쟁에 대한 전략으로 비행기와 탱크 같은 새로운 발명품들을 함께 내놨습니다.
존 퍼싱 대장의 목표는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아르곤 숲이었습니다. 아르곤 숲은 나무로 뒤덮인 지역으로 1914년부터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르곤 숲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된 방어망으로 보호돼 있었습니다. 아르곤 숲은 독일 전선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아르곤 숲이 무너진다면 독일의 최종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르곤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숲이 너무 울창해서 군대가 길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군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독일군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1918년 9월, 독일군 지도자들은 독일 황제 빌헤름 2세와 만났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독일이 전쟁에서 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영토를 돌려주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조금을 뜻하는 little, L-I-T-T-L-E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A를 붙여서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In other words, I'm hungry. But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focuses on a positive idea. In other words,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A little과 little은 모두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A가 있고 없는 데 따라 뜻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A가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 A가 빠진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아침에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I'm hungry. 배고파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A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A를 빼고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a little을 사용한 다른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use a little, you are usually expressing a positive idea. For exampl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If you just say little, you are probably expressing a negative idea.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내게 돈이 조금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읍시다. 돈이 약간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A가 빠진 그냥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돈이 별로 없어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few and a few. The only difference is few and a few are only used with count nouns.
few와 a few를 구별하는 원리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few와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I hope you learn a few tips today.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요령을 좀 배우셨길 바랍니다.
We hope you learned a few tips today.
Unfortunately, we have little time left.
유감스럽게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little 앞에 a가 붙으면 긍정적인 표현, 그냥 little이 쓰이면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 이런 표현
I think I'm hungry.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this morning.
Little or a little?
I had a little to eat.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려면 a를 빼고 little을 쓰시면 됩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